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출생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족 공동체의 삶인지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었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내는 믿음이 충만한데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 자녀는 믿음이 참 좋은데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 그 반대로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그 자녀가 믿지 않으므로 같은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가정들을 볼 때 저의 마음은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참 아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대대로 수천 대의 일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원리인데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 축복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불신앙적인 행동들 때문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불신앙의 행동 중에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노엽게 행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대가 수천 대에 이르는 그 비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해야지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기가 낳은 자식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해서 이 본문의 구절의 뜻을 정확히 그리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노엽게라는 원어는 에레디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노엽게 하다, 격노케 하다, 화가 나게 하다, 격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 노엽게라는 단어를 채택을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라. 자녀로 하여금 마음에 화가 끓어오르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여워하다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에 분하고 섭섭해하다라는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노여워하다는 이 말, 우리 성경에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 이 말, 노여워하다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에 분하고 섭섭해하다, 자녀의 마음을 분하고 섭섭해하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 그리고 헨데어 성경이 있는데 헨데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쉽게 알도록 번역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에베소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헨데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구절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뚜렷해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의 마음속에서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혹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분노를 품을 정도로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너무 심하게 꾸짖거나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부모로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용기를 잃을 정도로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혹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분노를 품을 정도로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너무 심하게 비인격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욕설로서 꾸짖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너무 귀하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이 자녀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정말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뭐 특별히 뭐 큰 배설을 하고 뭐 대통령을 하고 이런 꿈을 가지는 부모가 많지 않죠. 보통의 부모들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참 잘 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한 가지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세요.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한 가지 소원은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담아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의 인격과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거나 그것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탈선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아니하고 불효를 하고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책망하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책망하는 것,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의롭게, 자녀를 정직하게, 자녀를 거룩하게, 자녀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에 필요한 책망과 징계를 금지하는 금지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의롭게 만들고 자녀를 정직한 정신으로 살게 만들고 자녀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고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을 위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야 됩니다. 매로서 강하게 체벌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를 해라.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성경이 뭐요? 성경은 성경이지만 이게 불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생각이죠.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킨 대로 매를 들어서 때려야 됩니다. 자식들은. 여기에 징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과 징계를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애 마음이 상할까, 자존감이 낮아질까, 잘못된 것도 용서도 아니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정쩡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자녀들이요 정신이 썩 빠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무서워서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김에들 반이나 가보세요. 과일이나 뭐 깻잎이나 이런 걸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뭐 씨만 뿌려놓고 놔줘보세요. 그거 못 씁니다. 상품이 될 가치도 없거니와 자기도 못 먹어요. 벌레 투성이고 병균 투성이 돼가지고 관리를 부지런하게 보살펴야 되거든. 벌레가 묵는데도 약도 안 주고 가만히 놔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토마토가 되겠고 그게 수박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부모가 정확한 견해를 가져야 돼. 부모가 정확한 견해. 매를 들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를 가지고 매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몸에 고통을 주는 매질은 자녀의 어리석은 행실, 불순종의 행실, 불의의 행실을 쫓아내는 특효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매를 아끼고 매를 들지 아니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의 인생에 미워한 것과 똑같이 돌이킬 수 있는 불행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가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은 한나의 가문입니다.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가문이고 하나의 가문은 당시 엘리트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을 대조해서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을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서원기도하여 얻은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 자녀 사무엘을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노여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자리에 그의 아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 아이의 옷을 날 지어서 갖다 주어서 입혔습니다. 참 엄마가 그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옷 입힐 때 그 자녀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애틋하죠. 이 어머니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어요. 요즘은 뭐 돈 주면 사지만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다 손으로 바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어쩌다가 바늘에 손이 푹 찔려가지고 피가 나면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참았겠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양발 구멍나면 이 볼거를 줘서 이렇게 밤 되면 볼거를 가지고 낮에 신도로 양발 볼글고 옷 찢어지면 그거 기워주고 옷 달아진 데 이렇게 떼워주고 참 바느질 하다가 보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 손을 푹 쑤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견뎌내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애틋한 사랑.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나에게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아내인 홉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아들에게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예 이 부인은 언급도 안 나옵니다. 아마 두 아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요즘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 아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친숙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의 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이 완전 불신앙이요 불량자. 그리고 29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맹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막 갈고리를 가지고요 뺏어가지고 살고기로 먹어가지고 살이 펑펑펑 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무슨 심판을 내립니다.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나를 멸시한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경멸히 여긴 결과로 당한 불행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군사들도 함께 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청년들이요 3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 군인에게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날에 죽게 됩니다. 산부자가 죽는 가문의 멸망을 초래했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애시당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섭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속에는 늘 탐욕과 분노와 노여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쪽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실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부모와 그 자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유명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류되는 두 여인이었어요. 로마 말기에 그 두 여인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청년기에 한때 아주 방탕하고 불효스럽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13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며 한 번도 분노하거나 역정을 내거나 아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집을 나가 있으니 뭐 징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 마침내 아들을 회개시켜서 기독교의 성자로 탄생시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든지 신의 도성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책을 저술함으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최대의 사상과 기독교 교리 체계를 잡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기독교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신학자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책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모니카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심어주신 예수 사랑의 마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의 꽃을 피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또 한 여인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네로 황제를 아시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아그리피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루빨리 사랑하는 아들을 황제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것이 이 엄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암살하게 됩니다.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한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맙니다. 헤롯이 어머니를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네로는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여. 아그리피나의 자식 사랑의 결과는 그 자식의 손에 자기가 살해되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폭군을 만들고 결국 그 가문은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두 어머니 모니카나 아그리파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고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니카는 아들을 성자로 키워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야심과 야욕을 품고 사랑한 아그리피나는 자식도 망치고 자신도 망하고 결과적으로 나라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머니지만 한쪽은 성자로 한쪽은 악마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심령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은혜를 받은 부모와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부모와 그 자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것은 확연하게 갈라져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정신이 이상해지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어떤 때는 눈알이 하얗게 돌아가고 멍청해지고 괴성을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여자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믿음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의미는 자기의 딸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소연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얼굴도 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도 가면서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다 겪어도 끝까지 하소연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인내, 이 어머니의 끈질긴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어머니는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를 향한 이 뜨겁고 눈물겨운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 사랑의 마음을 풍족히 담아주신 바로 거기에서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정상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세계가 인정하는 유명한 발명왕이죠. 그가 유명한 발명왕이 된 것은 그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 너무나 엉뚱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공부 시간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질문만 계속하고 그 질문도 핫한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질문들을 계속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대답도 하지 못할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니 그 선생님은 너무도 괴로워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이 이 아이는 문제아라고 판단을 하고 가르칠 만한 자질이나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퇴학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너 왜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꾸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은 그가 묻는 엉뚱한 질문을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묻는 아이의 호기심까지도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이 아이가 발명왕 에디슨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도 말 안 되는 질문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꾸중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화를 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했다면 듣는 대로 역시 너는 그러구나 이 몹쓸놈아 네가 내 새끼냐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에디슨은요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멍청한 아이로 전락하고 타락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에디슨의 마음에 노여움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갈 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갈 길입니다. 어느 신문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수상을 지낸 처치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처칠을 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처칠 본인이 이 기사를 직접 읽고 나서 이런 메모를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기 신문사의 조사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 만났고 많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선생들은 나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나름의 뜻이 있어서 교육을 합니다만은 어머니만은 나를 노엽게 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선의 스승이었습니다. 처칠의 부모가 자녀인 처칠을 어릴 적 모욕게 하지 않으므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에 이런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킴벨 몰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세계적인 설교자이죠. 그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 오부자가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섯 분 가운데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세요? 그때 킴벨 몰건 목사님은 속으로 그야 물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하시죠라고 아들들이 대답할 것이라고 마음에 잔뜩 기대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듣고 자란 어머니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조용한 사랑의 멘토,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목사로 만든 위대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금찬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 한 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고향의 하늘 아래 사십니다. 어머니의 손에서는 언제나 고향의 흙냄새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모를 심으시고 고추밭들 메시고 감자를 캐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가난을 견디며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라고 먹는 콩죽 한 그릇, 그것마저도 배고프겠다고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던 어머니. 그때 저는 왜 그렇게도 철이 없었는지 어머님이 굶으시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이 피는 봄, 제가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동구반 느티나무 밑에서 배를 이고 서서 제 발소리가 저만치 들려오면 금찬아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 지금도 그 음성 그대로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쇠고기 국에 하얀 쌀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이것이 나의 어머니의 소박한 마지막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소박한 소원 하나를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 자식입니다. 어머니, 라고 시가 끝납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위대하죠.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풍족히 담아주신 자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르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들지 않도록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과 분노와 노여움을 억제시키고 없애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분노, 어떤 시기심, 어떤 노여움도 억제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분노케 해서 낙심이나 절망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녀를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하는, 성질이 급한 아이들은 부모가 달라들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대부분은 속으로 삭히죠. 그러니까 분노를 하죠. 속으로 삭힌다고 분노 안 합니까? 분노가 속에 들어있는데. 노여움이 속에 들어있죠. 자녀가 어떨 때 노여워하느냐? 열 가지가 있는데 뭐 설교 시간이니까 다 소개할 수 있고 네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부모가 신앙 양심을 버리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릴 때 노여워하고 분노한다면. 두 번째, 부모가 형제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편하게 패례를 할 때 분노한다면.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특히 화가 나서 자녀에게 욕설, 저주, 악담, 무시의 말을 퍼부을 때 자녀의 마음에는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네 번째, 부모가 잘못된 권위주의로서 부모의 권위를 남용할 때, 그 외에 몇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인내가지만 여러분들이 줄이고 조심을 해도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랐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보내면 자란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라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 가치 추구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치관이 자기에게 평생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이 평생 자리매김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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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입문한 분야에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언젠가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치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늘 요리하는 것, 먹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언제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고 항상 새로운 식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가치는 먹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뭔 가치관도 없고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왜냐하면 자라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교육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관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하노라.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 사랑의 법을 지키는 가치관, 소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치관, 물질 관리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시인 강요식 씨가 쓴 아가야 너를 보면 이란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가야 너를 보면 참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줘서 여러분들을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을 맞는 개나리의 설레임이 느껴진다. 털끝만 닿아도 아빠를 전율케 하고 너의 팔딱거리는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진다. 한여름 강렬한 햇살의 열정이 느껴진다. 소싯적 추억을 그대로 되살리는 피붓이. 너는 아빠의 희망을 일구는 하늘의 왕자다. 아가야, 너를 보면 가을녘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는 허수아비가 된다. 든든한 너를 힘껏 안고 너 몰래 살짝 엉덩이를 꼬집으면 가슴이 저려온다. 너의 눈망울 보다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너에 대한 사랑보다도 강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너를 눈에 넣고 입에 담고 가슴에 품는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향한 눈물 겹고 가슴 저리는 사랑을 노래한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서 어떤 분노, 어떤 시기심, 어떤 모욕도 억제시키는 능력과 힘이 작용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들에게 풍족히 담아주셔서 금보다도 더 귀한 자기 자녀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양육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가문에서 사무엘이 나오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말기에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성 어구스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지고 헛소리를 하고 눈알이 돌아가고 때로는 멍청해지고 괴성을 지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그의 딸을 그의 사랑으로 치유해냅니다. 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귀한 자기 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쳐서 날 때도 포기하지 않는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치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처칠 수야상의 어머니, 킴벤 몰건 목사님의 어머니, 황금찬 시인의 어머니, 이들은 자녀를 하나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양육하였기에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와 그것 없이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는 가치관으로 양육한 자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은 지나갔지만 주일로서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한 사랑스러운 선물이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59장 찬송드립니다.